오늘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매일 새벽 귀한 찬양을 듣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남은 시간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잘 들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동쪽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관계가 무척 많았고 성경의 중요한 역사의 무대가 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고대에는 나바테안 제국의 번성하는 문명이 있던 곳이었고 또 실크로드가 생기기 이전까지 동서간의 문물이 교류하는 중요한 통상로 중에 하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고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명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보다 가장 요르단 성지 순례에 있어서 인상적인 곳은 느보산입니다. 저게는 그랬습니다. 느보산은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어떤 자료에는 744m다 그러기도 어떤 자료에는 835m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00m 전후가 되는 그런 산인데 위치는 사해의 북동쪽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곳에 올라서면 사해와 요단강과 요단강 건너편의 넓은 가나안 땅이 한눈에 조망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말할 만큼 아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 오르셔서 모세에게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네게버까지 전체 이스라엘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이 느보산과 비스가 산이라는 말이 중첩되어서 나오고 이곳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 34장이 설명합니다. 느보산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감회가 새로운 것은 그곳이 이스라엘 땅을 잘 조망해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하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1절 말씀에 따르면 느보산인지 비스가산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산인데 이름이 두 가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같은 산의 두 봉우리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느보산이란 큰 산줄기 능선을 말하는 것이고 비스가산이란 그 가운데 한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우리가 북한산 그랬을 때 무슨 인수봉도 있고 일출봉도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 바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파란만장했던 120년 생애를 마감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곳이 기념될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산상에서 보면 더욱 그 모세의 절절했던 마음이 가슴 깊이 아픔으로 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길고 험했던 생애가 끝이 났다는 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광야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시대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랑하던 시기였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유랑하는 민족이 정착하는 정착민으로의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농경문화로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애굽을 함께 출발했던 기성세대들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유아들이었거나 광야에서 출생했던 새로운 세대로 역사의 주역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무대가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유목민의 유랑하는 문명에서부터 농경사회 정착민으로 문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세대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것이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모세 없는 민족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긴 섭리 가운데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겠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는 메꾸어질 수 없는 엄청난 지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 주시던 사람이었고 뭐 그런 표현을 10절, 11절, 12절 하면서 대단한 지도자였다. 누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 친구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역사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10중 8구 유대인들은 딱 한마디로 모세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최고 인물이 모세였다고 생각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대단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광야 공동체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광야 공동체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그 공백은 누가 맡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염려와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자였고 어려울 때마다 홍해가 갈 길을 막아도 적군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양식에 문제가 생겨 물에 문제가 생겨도 모세가 있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광야 공동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사정을 모르시지 않으실 터인데 그런 모든 앞으로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모세 자신도 알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알아서 32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무슨 짓을 하지 않겠냐 하면서 아주 불길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해요. 그런 일을 모세 자신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작용들을 다 감안하시면서도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31장 말씀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오면 한 말씀 하시고 끝난 다음에 너는 못 들어간다. 또 한 말씀 하시고 끝난 다음에 너는 안 된다 하고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라는 거죠.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왔다 죽는다는 원칙도 동일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원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공로가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끼친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도 부족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그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명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주고 수고와 고생을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사명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풀어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그에게 왔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숙고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나안은 애굽과도 같지 않고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종류의 문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시대의 사람인 모세에게 여기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다음 사람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원한 신비 속에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모세를 향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겼다 해서 그의 일생의 신비로운 업적에 흠집이라도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으로 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신비 속에 남겨두셔서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지도자로 기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긴 섭리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그런 여러 종류의 글을 쉬게 하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모세를 영원한 신비 속에 남겨두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을 허락하지 않으시 거기에서 그를 불러가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섭리를 오늘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모든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공포였고 불안이었고 당혹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모두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느라고 지치고 지친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은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요단강 이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남습니다. 그럴 만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모세 없는 가나안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도 있고 그를 여기 남겨두고 우리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 난처함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스리고 추스려야 되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모세 자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태도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다음에 몇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120세가 되어도 모세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3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나이가 이미 120세가 되었고 이제는 출입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120세 노인이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건장해 보이고 아주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는데 스스로는 잘 깨달았던 것이죠. 이제는 활동하기도 어렵고 출입하기도 쉽지가 않고 점점 더 노쇠해가는 자신을 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여러 현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가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호되게 질책하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인정했을 때 다가올 후폭풍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려면서 모세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아직도 어르신 하면서 아직 연세가 그만해 아직도 정정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여전하십니다 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고 그랬을 터인데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기 역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나 정확하게 자기를 바르게 알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자기를 파악하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는 중심을 가집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핵심적인 강조사항은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그 말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이 그에게 변화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겠지만 그 모든 다양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라도 모세의 대답은 가르침 항상 유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책임 여기까지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 다음 사람 세워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너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반복하시는데 31장 말씀에도 2절에서 16절에서 또 32장 50절 이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제가 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땅 가면 것도 없으나 가나안 땅 하면 밟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하시니까 속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멘입니다. 순종을 따름입니다. 이해되고 납득되지 못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적인 순종입니다. 다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이야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일이 너무 많고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왜 내 삶 속에 생기는지에 대해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을 내게 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어서 이 신앙을 죽음의 순간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는 마지막까지 보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계 속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범주도 한계 속에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강조할 때가 많죠. 그건 자기 경험이어서 그 경험 역시 한계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또 수명도 능력도 모든 것이 한계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 현실이죠. 이런 한계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은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가 이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순간까지는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절에 보신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생명을 바쳐 사랑했던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새로운 지도체계를 구축해주는 이 엄청난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 간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들을 다 소진하고 어디론가에 가서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짐도 다음 세대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시신이 남아있을 때 우상화 하려는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다 소진하고 그냥 홀로리 가벼운 영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많은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보다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지막 노력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용기가 찾아왔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사망,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대의 종말이고 한 시대의 시작이었고 지나간 문명이 끝이 나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의 선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이었음에도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체제를 만들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봉사를 남김없이 하는 것으로 자기 생에 남은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영원한 그들의 거처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해야 될 역할이 있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그 역할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저주나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더 큰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의해서 더 위대한 미래가 만들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세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신 은사들을 다 사용하고 빈손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보다 기운 한 줄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다 바치고 난 다음에 호흡 한 줄기까지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떠났던 모세를 인류는 더 위대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삶의 모범을 따를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십시다. 우리 주신 모든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시면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에 기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